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님을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더욱 닮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왔음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하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는 뭐 변하는 게 별로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항상 두 단계로 이루시기 때문에 이 초림 때는 영적으로 이루시고 재림 때 이제 그 영적에 이루어지신 것이 눈에 보이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 변한 것인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질 못하니까 즉 눈으로 보이는 걸로만 판단을 하고 살라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죠.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절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것이라도 세상 수준, 육체 수준으로 알면 또 이해하면 또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시절은 이제 다 지나갔죠. 이제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또 그 전에 금식도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계속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근데 신약에 와갖고 이제 그렇게 더 이상 표현 안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죠. 달라집니다. 왜? 이제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이 아니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 배우실 거예요? 이상하게들 얘기합니다. 그들도 뭐 하나님 백성인들 같이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죠. 예수님을 여러분이 빼버리면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보는 이 사건,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보는 사건도 그 현실 중심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보여집니까? 반대 세력도 점점 커집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시는데 사탄도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막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누가복음 6장 11절까지 봤는데 거기에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느라 거기서 끝났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서부터 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여서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십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 다음 구절에 나오는 열두 제자 부르심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뜻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즉, 삼일째 하나님께서 교제를 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뭐 창세 전부터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떠한 상황에서나 정말 죽을 상황에서도 또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근데 죄인들은 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 원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러므로 자기 원대로 하고 싶으니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얘기하죠. 그건 사실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건 절대 아니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죠. 이제 13절에 가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님을 파는 자될 가롯 유다라. 이제 여기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 같은 사건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 내 마음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시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현실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버려뒀으면 절대 예수님 안 믿습니다. 부르신다. 그 부르심에 대답을 할 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ability를 주시죠.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으라 그러는데, 아니,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내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밉니다. 뭐예요? 벌써 내밀라 했을 때 내밀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거 아닙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는 들은 줄 알아요. 그 듣고 나오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구원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을 해요. 자기가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죠. 나와라 했을 때 벌써 살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듣고 나오죠.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 나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네. 한번 해볼까?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뭐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문제입니다.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니 나오는 것.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적용되는 성경 원리죠. 내가 마음먹고 나오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러면 나오고 그 나온 자들을 세우는 거죠. 부르시지도 않으셨는데 사람들 마음대로 나오고 사람들 마음대로 그들을 받고 세우고 하는 것,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뭐 어떤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는 것.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돼 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아무나 뽑아놓으면 그런 사람이 된대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나 뽑아놓으면 그런 사람이 될 거래.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는가?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는 거예요. 아, 여기 이런 사람 뽑으라 했는데 정말 그러네. 그리고 자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적 부르심은 자기가 부르심을 자기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그걸 확인을 시켜줘야죠. 외적 부르심까지 같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도 시험도 보고 다 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교인들이 투표할 때 뭐 그냥 당회에서 뭐 추천한다 그러면 뭐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제가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라 그랬죠,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걸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물어봐요. 장로 뭐 후보가 있으면. 근데 뭐 대답하는 그런 그 이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엉망이다. 아, 그럼 노죠, 무조건. 투표할 때 노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여기에서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나를 사랑을 하여 구원을 하고 다 하시니까 이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빠진 그 마음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법에 이게 순종도 안 하고 할 수도 없느니라. 할 수도 없는 사람한테 뭐 믿어라, 뭐 따라라,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열두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셨으니 보냄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즉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고 예수님을 대표하여 보내진 자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증거되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꼭 이 열두 제자만 사도들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사도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꼭 열두 제자를 가르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도라 하면 이 열두 제자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 누가복음 1장에서 벌써 배웠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꽤 오래전에 했지만 벌써 6장까지 왔네요, 저희가. 그리고 열두 제자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이 열두 제자들의 이름이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3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열두 제자들이 나올 때 다 시몬 베드로로 시작하여 가룟 유다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오는 이름들의 순서는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당연히 가룟 유다는 안 나오죠. 왜? 벌써 죽었으니까. 사도행전에 가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12명이 나오는데 먼저 한 명, 첫 번째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 우리 뭐 시몬 베드로 잘 아시죠? 두 번째 그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 세 번째, 네 번째 요한. 마가복음을 보면 이들에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 이런 이름을 더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빌립, 여섯 번째 바돌로메. 근데 이 바돌로메는 많은 학자들이 나다나엘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마태, 세리였죠.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봤죠. 도마,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사도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열 번째 셀롯이라 하는 시몬. 이 셀롯이라 하는 이 단어는 열심당이라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즉 로마 제국에 대항하던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자들에서 시작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셀롯이었다 지금 이런 말이죠. 11번째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다데오로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야고보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고 유다라는 말도 없고 다데오로 나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2번째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라 이 말은 가롯의 사람, 가롯에 사는 사람. 이 가롯이 그 이런 그 플레이스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유다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이 12명을 보면 어부들도 있고 세리도 있고 혁명가도 있고 뭐 의심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배반하는 자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가로 유다를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죠. 가로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열두 제자들을 보면서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임을 압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증거하는 교회의 현실을 이 열두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열두 제자들을 보면 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구나. 거기에 가롯 유다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도 참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있죠. 아니 기독교인 아닌 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교회로 들어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멤버십을 통해 그런 멤버들의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성경적인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 오시면 만나잖아요. 일주일마다 몇 년씩 만나잖아요. 왜?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뭘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만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 실력에는 우리 교회 요 사이즈가 딱 맞아요. 더 많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래도 많이 만나도 좀 견딜만 했는데 이제 너무 피곤해. 그러나 만나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은 저걸 이렇게 믿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믿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뭐 목회를 한다고 하죠. 그래야 기도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교회의 멤버가 됨으로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참 기독교인이면 교회의 멤버가 되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치리를 받고 교회에 주어진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왜 안 하겠어요? 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기독교를 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죄. 물론 우리 다 죄 짓죠. 저부터 죄 많이 짓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지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왜 예수님의 종으로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배경을 합니까? 구걸을 하십니까? 제발 믿어달라고. 제발 교회 멤버 달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건 이상한 목사가 그렇게 구걸하지 예수님은 구걸한 적 없어요. 교회가 너무 이상하게 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도 안 되면 문을 닫아야죠. 계속 문을 열고 있기 위해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오늘은 너무 갑니다. 뭐, 예, 할 말도 많고, 이, 저, 뭐야, 혈압도 오르고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정말. 누가복음 6장 이제 17절에서 1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은 낫게 함이러라.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구절들을 뭐 자기가 요즘도 뭐 병을 고치고 뭐 어쩌고 하는 이상한 데다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서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지금 이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은 메시아 시대가 시작됨을 증거하는 사건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감이 증거되는 사건들. 왜 구약서부터 메시아가 오면 이럴 거라고 말했으니까. 그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그래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는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근데 그건 아니고 병이 나가 나야 되는데 이따위로 가져갑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병 고침은요. 요즘은 안 믿어도 나요. 다른 종교에 가도 병나는 사람 많아요. 그걸로 기독교냐 아니냐 구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메시아가 왔다는 게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와,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나.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그때가, 즉 이사야에서 그때 그랬으니까 그때가 왔다는 걸 증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 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병나는 거,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사는 거, 잘 사는 거, 여기에만 모든 초점을 갖다 놓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게 됩니까, 이게?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께서 오셨고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세우셨고 다 이루셨다. 지금 이걸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현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병도 없고 귀신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병이 죄로 인해 들어온 하나님의 심판의 그 증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끝나는 현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읽어드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안 믿었을 때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뭐라고 나와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이라는 뭐냐? 할리우드 영화를 너무나 많이 봐갖고 귀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까? 아니면 남아서 떠돌아다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안 믿었으면 지옥 가고 바로. 믿었으면 바로 천국까지 남아서 떠돌아다니는 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들은 뭐예요? 다 그 영혼이 남아서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하는 거죠. 거짓이죠. 속이는 거죠. 그 사람의 영인 걸로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귀신이란 뭐냐? 죄에 빠진 천사들입니다. 죄에 빠진 천사들로서 사탄의 부하들인데 이들이 지금 안 믿는 사람,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저는 성령님 들린 사람이에요. 성령님도 영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난 성령 들린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한다면. 귀신 들린 사람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죠. 그들 안에 지금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영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 그러면 뭐 또 영화에서 같이 막 이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 들린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속죠. 속은 이 문제란 말이에요. 왜? 사탄이 거짓의 아버지거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귀신 쫓아내요. 그럼 여러분이 언제 그랬느냐?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믿기 시작하면 벌써 그건 성령님이 들어갔는데 성령님이 들어가실 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영의 부하들을 내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 쫓아내는 거는 그 일은 우리한테도 있었어요. 안 보였지, 못 느꼈지. 그러나 분명히 있었잖아요. 내가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영을 쫓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셔서 그는 쫓아지고 성령님이 이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귀신 쫓아내는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는 아니죠. 뭐 다 합쳐서 얼마나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이걸 뭐 이상한 데로 끌고 갑니다. 그냥 할리우드 영화예요, 그냥. 그러나 이 귀신들, 죄에 빠진 이 천사들, 존재를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은 바로 구원을 받는 현실이 눈에 보이게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병들, 죄의 현실 아닙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거죠. 즉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들로서 병이 고쳐지는 사건들은 구원의 현실이 증거되는 사건들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 그런 사건들이죠. 이런 걸 구분을 안 하면 완전 놀아납니다. 놀아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이런 사건들은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귀신 들린 자였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건강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죠. 우리의 현실들이 증거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거기. 오늘 본문 모습도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5장에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 또 우리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온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예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가 지금 열두 제자를 선택하는 그 현실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구약의 그 예표의 하나님 나라도 야곱의 열두 아들, 그들이 대표하는 열두 지파로 세워졌듯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도 열두 제자들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교회 오신 분들한테 묻죠. 당신은 유대인입니까? 100% 아니라 그러죠.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물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오지만 우리가 유대인이냐? 성경에 그렇다고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읽어드리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지금 인종적으로 유대인. 즉 세상 수준에서의 유대인. 근데 세상 수준은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천국 수준의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즉 그 현실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열두 제자를 뽑으면서. 그래서 열두 제자 뽑으면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죠. 당연히 생각나죠. 아, 열두 지파. 아, 뭔가 새로운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즉 열두 사도가 온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즉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왜? 사도들이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즉 이 말은 예수님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곧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나 제 가르침 보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항상 같은 원리예요. 여기 와서 딴소리하고 저기 가서 딴소리 안 해요. 절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구약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제 뭐 아브라함, 뭐 야곱 이런 사람으로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 아시겠어요? 근데 뭐 제가 이 원리는 항상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열두 사도들을 바탕으로, 즉 그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므로, 즉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예수님 바탕으로, 이런 말이에요 지금. 구약의 예표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대로 기업을 받는 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더 이상 육체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예수님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제 천국 백성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5장 9절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구약의 예표의 하나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습니다. 왜?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왜?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러면 뭐 여러분과 저는 좀 낫냐? 절대 아니죠. 내가 그러면 옛날 구약의 유대인보다 낫냐?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저는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그 구약의 백성 끝까지 봐도 말 안 들었는데 저는 이제 끝까지 보시면 즉 이제 천국에서 저 만나갖고 끝까지 보시면 저는 완전히 하나님 순종하고 사는 백성이 됩니다. 왜? 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끝까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참 하나님 백성이 왜 끝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합니까? 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순종합니다. 완전하게. 영원히 천국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에요. 구약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구약이 필요 없냐? 이런 소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원리들을 배우죠. 근데 하나님이 구약서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라. 스가랴 1장 7절에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거기 다시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식으로 이해하면 다시 이스라엘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럼 유대인을 다시 선택하는 거라 그러는데 근데 신학에 와서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이런 걸 다 종합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택하시는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선택하시는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만 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에 그냥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택한 거예요. 즉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 이게 전부 너무 자기들이 잘 나갔고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예수님을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도 구약의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왜 원리는 구약서부터 배우니까 우리가 잘나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너희가 뭐 큰 나라여서 강해서 이래서 뽑은 게 아니다. 이제 계속하여 교회를 통해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과 6절에 보면 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리라. 집사들 세우는 모습이죠.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대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더할 것이니라. 여기 가르치는 장로가 나오고 즉 목사죠. 다스리는 장로가 나옵니다. 장로요.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도 때부터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목사요, 다 장로요, 다 집사입니다. 제너럴 컬링에서는 분명히 제너럴 오피스에서는 여러분이 다 목사고 다 장로고 다 집사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그 오피스들을 또 세우십니다. 이건 성경에서 보여지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부르시는 거에 제 최고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 저부터. 내가 잘나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뭐 남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아, 요즘, 특히 요즘 세상은요. 제가 보면, 진실이에요. 제가 보면, 장로도 여자들이 더 잘할 것 같아.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 뜻이 아니에요.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저도 지금 뭐 몇십 년을 지금 목사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뭐 천국 가면 다 알게 되면 알게 되시겠죠. 이게 정말 왜 나 같은 인간을 불렀을까? 근데 말씀 주시는 거 보면은 부른 것 같아요. 전 그거 하나 붙잡고 있어요. 아, 그래도 주일마다 말씀 주시네. 부르셨으니까 주시겠지 하는 그게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왜 나 같은 놈을 불렀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 의자를 사용하셔서 목사, 여기 의자가 나와서 막 말을 해요. 그럼 틀린 소리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진짜 틀린 소리 안 하고 기가 막히게 설교할 텐데 이 의자 보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근데 왜 나 같은 인간? 그냥 이상한 소리 해서 사람들 화나게 하고 안 고쳐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인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분들을 통해 일을 하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왜? 저 인간만 보면 이거 안 될 텐데. 이게 하나님 능력이 너무 뚜렷하구나.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쫙 찢어갖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겸손을 떨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와, 저 목사 겸손하다. 지금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왜 이런 인간들을 사용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로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제 사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땅끝이에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죄를 짓고 살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짓지 않고 사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최대한 죄와 싸워서 그러나 계속 죄를 지겠죠. 그러나 이제 천국에 도착하면 영원히 죄짓지 않고 삽니다. 왜? 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약에서 보여지던 그 모습과는 다르죠. 물론 그것은 예표 수준에서 보여준 거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죠. 제가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넘어갑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은 누구냐 이것도 정해져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 이제 기쁜 삶을 사는 겁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 저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